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시편 28편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821면쯤에 있는 말씀 시편 2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성장 연구소의 조사 결과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설교 내용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실제 삶은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비록 인생에 큰 굴곡과 사건이 있다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해 나가고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삶을 꾸려가는 사람도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 비교해 볼 때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와는 달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있지만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맞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보다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꾸려가는 것을 고집하는데요. 교회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 나의 지혜와 지식만 가지고 내 삶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8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반란군들에게 쫓겨다닐 때 기록됐다고 학자들은 설명하는데요. 시편 28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찬양,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와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 신앙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인 시편 28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하여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인데요. 이러한 배경을 놓고 볼 때 3절에 나오는 악인과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또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28편을 기록할 이 당시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기 전까지 전국의 주도권은 압살롬과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민심,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었는지 살펴보면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무엘하 15장 6절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사무엘하 15장 6절 마지막에 나온 표현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치밀한 준비를 거쳐서 민심의 기반을 확실하게 얻은 상태로 반역을 일으켰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병력에서만 밀렸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 전국의 상황은 누가 봐도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의로운 편, 옳은 편이고 왕좌에서 밀려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악하고 무능한 편, 불의한 편으로 인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악하고 불의한 편으로 낙인 찍혀버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모두가 다 압살롬을 의롭고 옳다고 인정하며 그를 따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는 다윗을 향하여 악하고 불의하다고 몰아붙인다 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가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고 누가 의롭고 옳은 자들인지 판단하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판단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내용 분석을 해보면 오늘 본문인 시편 28편은 6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즉,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이 처한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는 탄원시의 분위기, 탄원시의 내용인데 그런데 6절부터는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감사시의 분위기, 감사시의 내용으로 바뀌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시편 28편이 하나의 상황과 하나의 사건을 배경으로 한 하나의 시가 아니라 두 개의 상황과 두 개의 사건을 배경으로 한 두 개의 시편이다. 1절부터 5절까지와 6절부터 9절까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기록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빈을 비롯하여 장로교 신학자들은 시편 28편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시편이 아닌 하나의 시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과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칼빈은 6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감사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6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릴 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응답을 받은 다음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응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 제목을 적어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 6절로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겨우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가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면서 간구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예배의 제단을 쌓은 명인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보다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꾸려가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명인의 모든 성도들을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